오늘 이 저녁에는 이 성경, 이 성경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까?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써가지고 우리한테 주셨어요? 아니면 사람이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했죠. 우리가 창세기, 아니,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 시대,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기록을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그 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는 이집트, 애굽의 그 역사들, 특별히 모세가 있었을 그 당시에 그 책들이, 히스토리 기록들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피라미드라든지 거기 지하에 가보면은 상형문자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그 이집트의 그 문자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그때의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성경과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가장 주목받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해사본, 뭐 그런 거. 다 그런 것들 다 이게 1900년대, 좀 빨라야 1800년대 좀몇개 있고 다 1900년대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록된 것들을, 그러니까 1900년대에 발견돼서, 60년대에 발견돼서 한 것들이 이제 2000년 전, 좀 빠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을 살펴보면, 근데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해사본이 정확하게 예수님 당신도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한 200년, 300년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공동체에서 성경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들, 그 사본들이, 와, 처음 발견됐을 때 1960년대, 그때 40년대, 막 그때 막 발견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와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런 것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참 우리가 신비하기도 하고 참 우리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정경이다라고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우리가 주후 한 100년쯤 이후의 일이에요.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도 유대인들이 정경이다라고 확인한 게 100년 이후에요. 그러면 그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2000년, 3000년 그 역사 속에서 성경이라고 말한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핵심적인 걸 얘기하면, 성경은 세상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곧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가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이 디모데후서가 성경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뭘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성경은 또 무엇도 포함됐냐면, 구약 성경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당시에 조금씩 편지로 전달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아니라고 믿고 있지 않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의 그 여론이 모아지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다 구전이었어요. 이 기록된 문서가 정착된 것은 그 활자가 인쇄업이 발달한 이후지 그 전에는 책을 하나 쓰는 것은 다 이게 너무나 힘들고 일일이 다 기록해야 됐고 그 다음에 보존하기도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도 결국 뭐예요? 구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구전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받은 게 뭘 것 같아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는 그 장면. 이게 되게 중요하죠. 시내산 언약.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자 무엇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율법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모세오경 전체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써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모세오경은. 그리고 정확하게 모세오경이 확립된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우리 모세오경의 모세오경이 확실하게 이제 확인되었다, 정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자, 첫 번째 그 출발이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다윗이 왕 위에 있을 때에 그 이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당시에 모세가 받아 적은 어디다 적었을 것 같아요? 파피루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파피루스도 아니고 진흙판일 확률이 많아요. 우리가 양가죽 뭐 하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얘기예요. 양에다가 이렇게 가죽에다가 쓰는 것도 초대교회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0년, 3000년 전에는 이 기록을 하긴 했지만 이 기록은 뭐예요? 전판 같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사명이 뭐냐? 처음에 모세가 기록했지만 그 다음은 다 어떻게 했어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아주 보수적인 그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은 일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율법 외우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외우는 거예요. 평생을 외우는 거예요. 평생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전해주고 요즘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그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누가 썼냐? 그게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루마리 비슷하게 지금도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계속 외우기도 하지만 이제 이것이 전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구전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지고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키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얘기했을 때 이 출발한 성경은 분명히 기록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신 후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안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라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또 확인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자,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왜 멸망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뭐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만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열왕기하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그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또 사회가 변하면서 그 변한 사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의 상황이 변할 때마다 그 변한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와 교훈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인데 이 교훈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일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칭찬받은 다윗도 그 삶을 뒤돌아보면 솔직히 하나님께 부끄럽잖아요. 그 자신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본문도 그런 거예요. 이 므낫세가 범죄하기 때문에 이 왕이 범죄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들의 죽음 가운데는 그 므낫세를 불의한 므낫세를 따라간 죄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린아이들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정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억울하게 보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안타깝고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는 아 내가 정직해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했는데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견자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을 경고했는데 왜 지키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만 막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실수를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당한 거예요. 프랑스가 올림픽 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그 개막식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당해요. 당당합니다. 자신들은 좀 사회를 구조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사회 속에서 때로는 정말 그걸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은혜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그 삶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을 볼 때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도 그 역사 속에서 한 부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참 신비롭기도 하고 놀랍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실질적으로 그 정경으로 그 확인된 것이 뭐냐면 그 암니아의 유대인들 암니아에 의해서 주 1세기역에 한 100년쯤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가 갈라지는 때예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갈라지는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은 이 주 1세기 경에 이 구약 성경을 정경화 하는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정경화 하는데 참고한 성경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 성경이란 말이에요.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헬라어 성,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잘 내려오고 히브리말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이 잘 내려오고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막 요동치잖아요. 뭐 망하고 막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오면서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세오경을 다시 확립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를 중심으로 역대기를 쓰지만 여러분 성경들이 선지자의 글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그 글들을 이 헬라 제국을 세우면서 각 민족의 정체성, 민족의 문화를 존중해줘요. 그러면서 이들이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 가지를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도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 안 써요. 헬라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헬라어가 주류가 되고 나중에 한 1세기경에 히브리어 성경이 된 거예요. 지금 히브리 말 있죠.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언어. 여러분 그 언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시에 그 언어와 같은 언어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문자는 그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것이지만 이 말은 러시아에서 러시아 유대인들이 러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으로 그 1947년 이후에 이런 분들은 먼저 간 분이기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오니즘이 가는데 그 당시에 1900년대 이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러시아 출신 유대인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겼다는 말은 뭐하지만 모던 현대 히브리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 말이 참 놀랍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자 우리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왜 믿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2000년, 3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좋아요. 우리들은 왜요? 성경에 분명한 게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이 성경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딱 이거를 주면서 이대로 살아가 아니라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정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구약 성경의 원본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구전되다가 날아가 버렸고 어떤 말이 누가 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일단은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는데 이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39권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통독 같은 거 할 때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약성경 통독할 때도 느끼셨겠지만 구약성경을 읽을 때에 각 선자들의 그 말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창세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성경을 보면 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지만 그 뱀, 우리가 사탄 얘기도 하는데 거기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타락한 천사라고 나중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앞부분은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성경 전체로는 이야기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6장 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우리 히브리서와 비슷하게 우리 모세오경 구약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6장 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년을 할 때마다 정말 중요하게 고백하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 구원하여 주신 날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구약이에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 요즘 우리가 히스기야를 묵상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 14년의 역사 가운데 정말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해, 나중에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해요. 이런 것도 교만이라고 할 수 있냐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게 히스기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사람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어요? 후회하지 않는 척할 뿐이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후회함이 있겠어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막 그런 거 경험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게 그 해결돼야 되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뭐 산상수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런 것들 하셨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는 말씀을 하시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했어요?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하지만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지금 이렇게 자신에 관한 것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엑기스처럼 탁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다 하면 되니까. 그럼 공부 안 할까 봐 이렇게 없을까? 그렇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증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읽을 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요. 어떤 설교를 합니까? 뭐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구약에서 어떻게 어떤 존재였던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만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이방인들한테 얘기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이방인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냥 믿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다, 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도 이방인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이방인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는데 흩어지는 그들을 통해서 바로 그냥 내가 믿는 예수를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디옥에다가 바나바하고 바울을 보내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얘기했는데, 예수를 이야기했는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역사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뭐예요? 신약성경, 사복음서, 신약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요한이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산 사도가 바로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 자,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이제 한 100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1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핍박과 그런 거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뭔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냐, 예수를 증언하고 있냐, 이게 바로 성경의 정경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책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갈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태초에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름을 기록해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오타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많이 읽어가지고 몇십 번 읽었기 때문에 오타를 수정하고 수정해가지고 오타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 말고 다른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오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도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내가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에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긴 하죠. 근데 정말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고백해야 할 것,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하면 핑계하고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교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 특별히 그것을 외우기 위해서 구전해야 되잖아요. 평생을 이 성경을 외우는 데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평생을 이걸 외우며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외우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안 돼요. 성경만 읽을 수 있도록, 성경만 외울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줘야 되고 그냥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만 외워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그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있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굶으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삶이 진짜 십자가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경이 뭐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딱 주어졌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는 예수를 믿는 성경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억나세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 예수님 하면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만 알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믿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건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지, 이건 누구만 알아요? 성령만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땅에서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심판주. 우리가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 믿음대로, 내 마음의 양심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를 영생으로 영벌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어디 나온 거예요? 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또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이러한 정도 지식은 있어야 돼요. 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목사가 진짜 성경에 있는 말을 하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즉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면은 그 순간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돼요. 정직한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칼빈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례전, 성찬예와 그 다음에 성찬식과 세례, 이 두 가지 성례전이 지켜지며 그 다음에 뭐예요? 권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거짓 없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그러한 것이,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있는 게 참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 헌법에도 뭐 이런 신조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배모범도 있지만 제일 또 뒷부분에 많은 부분이 뭐냐면 권징조례예요. 근데 그 권징이라는 것이 사람을 아웃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존경하는 삶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정말 그분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심판주라는 것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이런 균형 있는 믿음 위에 또 우리 신앙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